보겠습니다. 이 문을 읽고 성경 구절 및 구절을 찾아보겠습니다. 자, 이 문, 하나님께서 계시다는 것은 어떻게 나타납니까? 사람 안에 있는 본성의 빛과 하나님의 사역들이 하나님께서 지으신 만물이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분명히 선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만이 사람들로 하여금 구원을 얻도록 하나님을 충분히 그리고 효과적으로 계시하십니다. 그 다음에 로마서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8절부터 23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1장 18절부터 23절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2장 14절을 보십시오. 2장 14절 15절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이 문은 하나님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는가라는 이 질문을 다루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인간은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말했죠. 유한은 무한을 담을 수 없다. 무한하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어떻게 유한하고 죄인된 인간이 알 수 있는가? 여러분, 개미가 인간의 존재성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하지요. 피조물 사이에도 그런 간극이 있는데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을 알 수 있는가라고 할 때 사실은 결론은 인간은 하나님을 알 수 없다라는 결론에 도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게 되었느냐라고 할 때 요한일서 5장 20절에서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셨다 그래요. 그러나 이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과 관련해서 영적 감각을 주셨기 때문에 알게 되는 것이지 일반적으로는 인간이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일반적인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님을 알게 되느냐? 어떻게 하나님의 존재를 알게 되는가? 조직신학의 한 항목 중에 신존재 증명이라고 하는 항목이 있습니다. 목적론적 논증, 우주론적 논증 뭐 이런 논증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논증의 과정을 통해서 신의 존재를 논증해내는 건데 우주론적 논증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존재하기 시작한 것에는 원이 있다. 이 첫 번째, 첫 단계예요. 존재하기 시작한 데는 원이 있겠죠?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존재가 시작되는 거 아니니까 존재하기 시작한 것에는 원이 있다. 근데 두 번째는 뭐냐면 우주는 존재하기 시작했다. 그러니 우주에는 원인이 있다. 그죠? 여러분들 어떤 과학자들도 우주가 영원전부터 항상 있었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단 한 사람도 없어요. 뭐 수만 년이 됐든 수억 년이 됐든 하여튼 수백 광년이 되었든 간에 어쨌든 존재하기 시작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인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우주의 원인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분석을 해보면 하나님이라는 존재로 거슬러 올라가지 않을 수 없게 됩니다. 요즘에는 지적 설계론이라는 것을 공식적으로 많이 가르칩니다. 물론 우리나라는 워낙 진화론에 그냥 다 섭렵을 당해가지고 진화론이 정설처럼 이렇게 여기고 있지만 이미 뭐 미국이나 구라파에서는 일반 교과서에 지적 설계론이라는 것을 가르칩니다. 인간의 DNA 구조를 보세요. 연구를 하면 할수록 이게 아주 조직적이고 체계적이잖아요. 주먹구구식으로 되어진 것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지 않습니까? 이런 차원에서 볼 때 인간이라는 존재성뿐만 아니라 온 우주 만물의 원인을 추적해 올라가면 그냥 생겨났다. 이것은 설명이 안 되죠. 전적인 무의 상태로 있었다면 전적인 무의 상태로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과 제가 있잖아요. 하늘과 우주 만물이 있다는 것을 누가 부정합니까? 그 사실 우리는 부인할 수 없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주가 죽은 물질로부터 시작이 되었다면 과연 그러면 우리처럼 의식이 있고 생각하고 느끼고 하는 이런 생물, 이런 인간이라는 존재가 어떻게 생겨나게 되었는가? 라고 질문하면 우리는 우리보다 훨씬 더 뛰어난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있었다는 것을 믿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하나님의 존재성에 대해서 의심을 합니다. 물론 의심이 필요하지요. 그래서 데카르트라고 하는 사람이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 지식을 추구할 때는 1차적으로 의심을 도구로 삼아야 된다. 의심이라고 하는 것을 해야 무엇을 알 수 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의심하라고 말하는데 그러나 의심도 모종의 믿음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모종의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의심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건 아닌데? 라고 질문했다는 것은 뭘 전제로 한 거예요? 자기 안에 있는 어떤 모종의 믿음을 전제로 하고 있다 그 말이죠. 내가 알고 있는 어떤 사실과 다르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의심이라는 게. 그 의심이 전적인 무의 상태에서 일어날 수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온 우주 만물이 있기 때문에 어떤 존재가 있다는 사실에서 출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전제를 다 내려놓고 말하자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은 인간이길 포기하고 말하자는 이야기인데 여러분 인간이란 존재성이 없는데 어떻게 말을 합니까? 말이 안 되는 이야기예요. 일반 사람들이 그런 식의 접근들을 하지만 그것은 정말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를 믿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존재성에 대한 이해에서부터 인간의 사고활동은 시작이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우주 만물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란 존재성에 대한 이해를 가져야 설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학적인 도구를 사용해서 보면 세상은 영원하지 않다라는 결론에 도달할 수밖에 없습니다. 뭐 우주에는 열이 있었다, 에너지가 있었다, 원물질이 있었다 등등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지요. 그러면서 그런데 어떻게 해서 그 죽은 물질을 통해서 이런 복잡한 인간만이 아니죠. 얼마나 복잡한 세계가 있습니까? 어떻게 이것이 존재하게 됐는가? 이게 전부 다 우연으로 되어진 일이다 라고 말한다는 것은 이것은 정말 말이 안 되는 이야기거든요. 따라서 우리는 이런 우주세계, 인간의 DNA 구조를 통해서 설계 흔적을 발견하게 되고 우주를 만든 힘은 지적인 존재에 의해서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이라는 존재를 한번 보세요. 지성도 참 대단하지만 정서, 연민, 사랑, 시기 이런 것들, 이 고차원적인 능력을 갖고 있는데 과연 이런 인간, 이런 우주를 누가 만들었겠는가라고 할 때 우리는 이런 인간보다 더 탁월한 존재가 있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인정하지만 뭐 인공지능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지요. 그러나 어쨌든 간에 나중에 되면 이제 인공지능 로봇가 인간을 제압하는 세상에 올 것이라 뭐 이런 이야기들 하기도 하는데 어쨌든 간에 그런 인공지능을 만들어낸 인간은 인공지능 로봇보다 훨씬 더 탁월한 존재지 열등한 존재가 아니에요. 항상 고도한 존재로부터 무엇이 발명이 되고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우리는 눈에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하나님의 존재성을 부인하고 그래서 결론이 뭐예요? 우연히 어쩌다가 진화에 의해서 되어졌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옳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인간이 많은 학문들 하지만 하나님의 모든 존재성의 시작이요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신 창시자라고 하는 이 근본적인 이해와 지식을 갖지 않는 한 모든 연구와 학문은 혼돈으로 끝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잠언 기자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말씀했던 것입니다. 무슨 종교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없는 어떤 사고활동, 어떤 학습활동도 혼돈과 또 혹은 갈등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제가 이렇게 이런 이야기를 해도 안 믿기로 작정한 사람은 믿지 않습니다. 항상 제가 신념을 말하지요. 인간이라는 존재는 자기 신념으로부터 어떤 사실을 이끌어내거든요. 나는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다고 믿는다. 그 믿음부터 시작하면 아무것도 믿을 게 없습니다. 또 하나님의 존재성을 믿지 않아야 삶도 평안하지요. 우리의 생사복을 다 그분이 주장하고 계시고 또 우리의 모든 인생의 마지막의 결론이 하나님 앞에서 나게 될 것이요. 또 그 모든 것에 대해서 우리가 다 토설하고 다 계산하게 될 것이라는 이 사실을 정말 믿으면 오늘의 삶을 내 마음대로 살아갈 수 없잖아요. 그게 불편하니까 하나님의 존재성을 우리의 마음과 의식 속에서 지워버리고 시작을 하지만 그러나 인생을 한번 곰곰이 생각해보고 세상을 가만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고 무엇을 해석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그분을 기뻐하고 즐거워야 되는데 이런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알아야 그분을 뭐 기뻐하든 말든 무시하든 뭐 할 거 아니에요. 그런 면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는가라고 할 때 오늘 이 문답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증거하는 두 가지 계시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뭡니까?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죠, 그죠? 자연 계시와 그 다음에 특별 계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이문에 보니까 사람 안에 있는 본성의 빛과 하나님의 사역이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증거한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본성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함께 읽었던 로마서 1장 19절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19절을 보세요.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 그의 영원한 능력과 신성이 그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다. 그래서 아무도 핑계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인간의 본성 속에 자신을 인식할 수 있는 빛을 우리에게 심어주셨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일날도 언급을 했지만 전도서 말씀에 우리 인간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그랬죠, 그죠? 영혼을 갈망하는, 동경하는 이 갈망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종교라고 하는 것을, 이 종교라고 하는 것을 뭐 흔히 만들어냈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는데, 어쨌든 간에 어떤 피조물도 종교라는 게 없잖아요. 종교가 뭡니까, 대개? 보이지 않는 어떤 존재를 믿고, 그 다음에 어떤 영혼의 세계를 동경한 거 아닙니까? 이게 종교거든요. 어떻게 해서 어느 대륙을 가도 그리고 아무리 학문이 발달하고 계몽한 시대가 되어도 왜 사람들은 사이비 종교에 농락을 당하지요? 부정적이긴 하지만 인간에게 근본적 종교성이 있는데 이걸 지울 도리가 없거든요. 우리가 아무리 그걸 걷어내려고 해도 걷어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이비 종교를 믿든 바른 종교를 믿든 어쨌든 간에 뭐 어느 한 종교를 믿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이런 감각을 주셨다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양심이라고 하는 것도 해당이 되는데 아까 우리가 로마서 2장 14절 15절을 읽지 않았습니까? 인간은 도덕적 양심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갖고 있는 도덕적 기준에 맞지 않는 일을 하게 되어지면 우리 마음 안에서 경고를 합니다. 감정을 통해서 이 사실을 알려줘요.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애써 무시하기도 하지만 손가락을 베면 피가 흐르죠. 도덕적 양심에 상처를 입으면 죄책감이라는 게 생깁니다. 그걸 무시하고 미루고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냥 여기서 문제가 되지 않을 뿐이지 사실은 거기에 깊이 착념하면 그 죄책감으로부터 헤어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이 양심은 각 사람마다 다 달라요. 기준이 다릅니다. 동남아시아 사람의 양심이 다르고요. 스웨덴 사람의 양심이 달라요. 배운 사람의 양심이 다르고 못 배운 사람의 양심이 다릅니다. 그래서 어떤 부모에 의해서 어떻게 양육을 받았냐에 따라서 양심의 수준이 높을 수도 있고 낮을 수도 있습니다. 다 다릅니다. 따라서 이거 가지고는 하나님을 알 수 없게 되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통해서 또 자신을 알리셨는가? 여기 이문해 보니까 본성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역이라고 말했는데 이 하나님의 사역에 대한 오해를 갖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괄호로 해서 하나님께서 지으신 만물이라고 말했죠. 제가 어떤 분의 대유리운다 강의를 한번 들어본 적이 있는데요. 그분은 이 사역을 창조사역과 섭리사역으로 설명하는데 죄송하지만 그것은 틀린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역은 창조사역만을 가리키지 섭리사역을 가리키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 로마서 1장 20절에 나타났죠.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그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만물을 통해서 알려졌다. 종이접기를 잘하는 분들이 계시고 또 저희 교회 그림을 잘 그리는 분들 계시고 또 그걸 딱 보면 아 정말 참 잘 만들었다. 그분의 솜씨와 그분의 예술성이 드러나게 되는 것처럼 온 우주 만물은 하나님 그분이 얼마나 전능하고 아름답고 지혜로운 분이신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우주 만물, 하늘과 땅,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모든 삼라만상들 이런 것들은 세상 역사가 이런 세상 만물들과 세상 역사는 뭘 우리에게 보여주는가?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 광활한 대지를 바라보면서 도도하게 흐르는 강을 바라보면서 밤하늘에 빛나는 별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이라는 존재가 이 사실을 제대로 알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성이 있다면 마땅히 그런 사실을 잘 깨닫고 알아야 되는데 인간이라는 존재가 그런 사실을 추론해서 아, 이처럼 아름답고 광활한 세상을 만드신 어떤 분이 계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이런 믿음을, 이런 생각을 사람들은 갖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무한한 지혜와 능력을 인식하지 못하는 것이죠. 또 뿐만 아니라 무엇도 인식하지 못하는가? 하나님의 성품도 인식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어떤 지어진 또 만들어진 작품을 보고 그분의 캐릭터도 감지를 하잖아요. 글씨를 보면 아 이분이 참 꼼꼼한 분이구나. 글씨를 보면 이분이 아주 좀 성품이 냉철한 분이구나. 알죠? 그죠? 추사체 이런 거 보면 그 추사 김정희의 그 성품을 알게 되는 것처럼 우리가 어떤 작품을 보면 그냥 단지 그려진 모양만 보는 게 아니라 그 속성을 함께 파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죠. 그러나 나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라고 마지막에 핑계댈 수 있느냐 하면 핑계댈 수 없다 그래요. 아까 우리가 살펴봤죠? 20절 끝에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핑계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계시에 대해서 또 성경이 증가하고 있는 구절이 있는데 시편 19편이에요. 시편 19편 1절을 보시면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 도다. 그러면서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가 없고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 말씀이 세계 끝까지 이르도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여기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한다. 이게 무슨 말이죠? 여러분들 오늘이 있기까지 어떤 날들이 있었을까요? 당연하죠. 창초로부터 시작된 날로부터 시작해서 BC 4000년, BC 2000년, AD 100년 해서 오늘이 있게 되었지 갑자기 건너뛰어서 오늘이 있게 된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 날들의 연속에서의 오늘입니다. 날은 날에게 말한다.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한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했다는 사실을 피할 수 있는 어떤 순간도 없고 어떤 장소도 없다 그 말이에요. 온 우주 만물은 하나님의 작품이다. 온 우주 만물은 하나님 그분께서 지으셨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하는 그런 면에서 시간적으로 그 계시가 중지된 어떤 때도 없고 그 다음에 그 계시가 드러나지 않은 어떤 공간도 없다는 이야기예요. 발트 베냐민이라고 하는 언어 철학자가 있는데 그가 무슨 이야기를 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무엇으로 창조하셨죠? 말씀으로 창조했습니다. 그래서 이 언어 철학자가 발트 베냐민이 모든 만물 속에는 하나님의 언어적 특성이 들어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사자하면 사자의 몸통 속에 위엄이라고 하는 언어적 특성이 들어있고 바위라고 하는 이 물체 가운데서는 단단함이라고 하는 속성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사물은 말을 못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말할 수 있는 인간을 지으셔서 인간의 말을 통해서 하나님 그분의 어떠하심이 세상에 증거되도록 하셨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상당히 통찰력이 있는 주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만물을 통해서 선포되는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라는 이 정보와 지식이 한 번도 끊어져 본 적이 없는 날로서의 오늘을 우리가 살고 있다면 여러분들이 이 시간 나와서 이 말씀을 공부하고 예배하는 것은 이거는 지극히 당연한 거예요. 뭐 잘하는 게 아닙니다.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마땅히 그분을 예배해야 됩니다. 그분을 높이고 찬송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합당한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어떻습니까? 어떻게 온 인류가 다 예배당으로 나옵니까? 그러지 않아요. 일산에 사는 사람이 몇 명입니까? 안 나오죠. 왜 그렇게 되었는가?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죠? 21절을 보십시오. 로마서 1장 21절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인간의 생각, 리즈닝, 이 추리력, 인간의 이성의 기능이 마비되었다. 누가 모래성을 쌓아놓으면 어느 날 갑자기 바람이 불다가 모래성이 딱 쌓였네? 이렇게 사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더더욱 모래를 가지고 작품을 요즘에 만들어 놓잖아요. 그걸 보고 아이 우연히 이게 만들어졌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단 한 사람도 없어요. 누가 와가지고 모기를 쌓아가지고 그거를 손으로 이렇게 다듬어서 이렇게 만들었다고 생각하지 누가 그게 그냥 되어졌다고 믿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거든요. 이 물을 오늘 아침에 데워서 여기다 갖다 두신 분이 계시잖아요. 이게 그냥 갑자기 여기 떨어졌습니까? 하늘에서?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뭘 믿어야 되죠? 온 우주 만물을 통해서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 그분이 누구신지를 올바로 알고 믿어야 되는데 인간의 마음이 허망해져서 밀어내져서 이런 인간의 이성 추론 능력이 상실되어져서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지식과 믿음을 갖지 못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짓을 하게 되었는가? 여기 보니까 타락한 인간의 지혜를 숭상하는 종교와 철학과 각종 이론과 학문을 숭배하는 이런 상황 가운데 이르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사람을 포함한 금수와 버러지, 하늘의 별 이런 것들을 신격화시켜서 이것을 숭배했다고 되어 있는데 그걸 오늘날의 언어로 말하면 뭐예요? 인간의 타락한 지혜를 숭상하지요? 과학자를 믿고 따르지요? 또 인간이 만들어낸 종교, 철학, 이론, 학문을 숭배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믿고 따르면 나에게 생명이 있을 것이라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에게 뭘 보여주는가? 인간의 이성이 마비되었다. 인간의 이성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가장 심각한 우상숭배가 무엇입니까? 생사화복은 하나님께 있지 않고 내 머리와 내 경험과 내 지식과 내 손에 달려있다 라고 믿는 게 이게 가장 심각한 우상숭배예요. 현대인들의 우상숭배 방식은 바로 그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수백 명이 오늘도 제가 보니까 몬트리올에 그제 기사를 보니까 몬트리올의 인공지능을 연구하는 200명의 과학자가 있는데 한 회사에서 그걸 공부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 세대는 이런 시대다. 그런 거 공부하는 거 필요하고 그런 것들을 잘 분별하는 거 필요합니다. 잘못된 것은 무엇이죠? 마치 그것이 인간이 갖고 있는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믿는 것입니다. 인간이 스스로 지혜로운 자로 자처하면서 하나님은 아마도 이런 분일 것이다. 하나님은 아마도 저런 분일 것이다 라고 하면서 많은 것들을 만들어내었습니다. 그게 바로 뭔가 종교, 과학, 철학, 이론 여러 가지 것들이죠. 그러나 이런 것들은 제대로 하나님을 보여줄 수 없습니다. 원래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만드셨기 때문에 자연과학을 하면 하나님이라는 존재까지 거슬러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증거를 찾아가다 보면 그 증거를 남긴 사람에게로 접근하게 되죠.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만드셨기 때문에 어떤 학문인지 제대로 공부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옛날에 그리스 시대, 헬라 시대 때 학문은 통합된 학문으로서 저희 교단에도 김영규 그 교수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그분은 그 독일에서 신학 박사 학위를 받았는데 그분이 미국 천문학회와 화학학회 회원이에요. 일반 그 PhD를 받은 분도 거기에 잘 가입을 할 수 없는데 그분이 거기에 가입이 된 것은 고대 학문을 공부하면서 통합된 지식을 체득했기 때문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세계들까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에게까지 거슬러 올라가게 되는 것이 자연스러운데 어쩌다가 인생이 하나님을 알 수 없게 되었는가? 그것은 바로 인간의 타락 때문이죠. 그게 바로 우상숭배로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많이 갔지만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 거예요? 여기 보니까. 그러나 이렇게 말하죠. 그죠? 이문에 하나님 본성의 빛과 하나님의 사역들이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분명히 선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만이 사람들로 하여금 구원을 얻도록 하나님을 충분히 그리고 효과적으로 계시합니다. 말씀과 성령만 충분히 효과적으로 계시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특별 계시인 성경이 필요하게 되었습니까? 이 세상이 저주받았고 만물이 하나님의 저주 가운데 있고 또 저주받은 인간의 이성 추론 능력이 상실되었고, 그래서 하나님이라고 섬긴다고 섬겼는데 다른 것을 섬기게 되었고, 이런 가운데 하나님을 제대로 알려주는 특별 계시를 우리에게 남겨주기를 원하셨는데 그게 바로 뭐냐? 성경이죠. 기독교는 항상 책에 착림합니다. 기독교는 책의 종교예요. 성경 이외에 어떤 기준도 없습니다. 어떤 원칙도 없습니다. 무엇을 행하고 무엇을 믿어야 될지에 대해서 가장 분명하게 가르치는 책이 있다면 그것은 성경밖에 없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우리에게 성경이 필요한가? 인간의 본성의 빛만으로는 하나님을 알 수 없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사도바리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서 뭐라고 말했는가?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않아요. 세상 정욕과 욕심에 길들여지는 사람은 말씀에 관심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의 서재를 가보시면요. 서재는 그분의 관심사죠. 그죠? 서재를 딱 둘러보면 그분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경영학, 성공 비결, 그다음 리더십 소장하고 있다는 것은 그분이 관심사가 뭔지 알 수 있죠? 요즘에 기업체에서 좀 수상 노릇하는 분들을 보면 거의 다 그런 책 읽어요. 얄팍한 책. 저는 솔직히 그런 책에 대한 관심이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일반 베스트셀러에 대한 관심도 없습니다. 다 고전을 그냥 가루로 만들어가지고 한 챕 따가지고 뭐 책 한 서너 권 만들어낸 거에 불과해요.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이 필요한데, 그러나 말씀만으로는 우리가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 사실을 보여주는 샘플이 누구냐? 이스라엘이에요. 구약 이스라엘. 그들이 율법을 받았잖아요. 그들이 얼마나 율법을 자랑하고 그 율법을 가르치고, 그래서 어리석은 사람을 인도하는 훈도라고 얼마나 뻑이었습니까? 그런데 구약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제대로 잘 믿었습니까? 못 믿었죠, 그죠? 왜 못 믿었습니까? 주님이 뭐라고 말했죠? 또 신명기에서 이미 뭐라고 말했죠? 깨닫는 마음과 보는 귀와 듣는 귀를 그들에게 주지 않았기 때문이라 그래요. 그런 영적인 맹목의 상태 언제까지 계속되었죠? 예수님께서 오실 때까지 계속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에 못 박아 죽인 것은 말씀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십자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무엇을 보내주셨습니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셨죠. 그래서 그분의 조명하심, 그분의 비춰주심의 은혜 안에서만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이해하고 해석하고 적용할 수 있게 된 것이죠. 사도 베드로도 예수님에 대해서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이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기뻐하시면서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 말하자면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셔서 알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항상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도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는가? 아무리 언어 능력이 탁월하고 아무리 좀 배우고 했다고 해서 그런 것으로 하려고 하면요, 그 지식으로 사람을 절대로 살리지 못합니다. 그렇게 신학 지식이 탁월하고 한데도 그분이 목회를 하고 교회를 이루면 잘 안 돼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똑똑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똑똑하지요. 잘 알지요. 탁 보면 압니다. 그래서 딴짓 하기도 하지요.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지 않습니다. 차라리 조금 몰라도 성의 능력을 구하면서, 물론 그렇다고 해서 지성이 필요 없다는 얘기 절대 아닙니다. 우리 알아가야 돼요. 저도 그런 데 대한 관심이 아주 많은 사람인데,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안 된다. 늘 말씀과 함께 성령의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 그분이 누구신지를 충분히 올바로 알게 되고 그분을 올바로 믿게 된다. 성령이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대응답 이문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신을 계시하시는지를 잘 살폈습니다. 하나님께서 본성의 빛을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우주 만물을 통해서 자신의 속성과 능력과 신성을 드러내 보이신다라고 말씀했지만 인생들은 왠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무지 가운데 빠지게 되었고 이런 인생들을 하나님께서 깨우치시기 위해서 특별 계신 성경을 주시고 이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하신 이 귀한 말씀 저희가 잘 배웠습니다. 이런 올바른 이해와 지식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의 삶을 살 때 만물을 말씀으로 해석하고 받아들이고 판단하고 또 그렇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인생의 삶을 살 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의 교회를 이런 자세와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를 늘 소중히 여기고 주님을 알아가고 그분을 닮아가고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기 위해서 힘을 다하여 수고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와 궁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